7.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2월 26일에 예수와 그의 사도들 및 따르는 큰 무리가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 근처 개울까지 여행했는데 그곳은 도래하는 나라에 대해 요한이 처음 선포한 장소였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수와 사도들은 4주 동안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여기에 남아있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머물던 둘째 주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강 건너 여리고 남부 언덕으로 3일 동안 휴식을 떠났다. 주님은 이세 사도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새롭고 진보된 진리를 많이 가르쳤다. 이 기록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 교훈을 다음과 같이 재조직하고 분류하려고 한다. 제자들이 전국의 훌륭한 영실체를 맛봤은 즉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를 봄으로써 전국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하여 신자들에게 전국의 길에 관해 묻고 싶은 생각이 나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기 바란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분명히 밝히려고 애썼다. 그런 모든 진지한 진리 탐구자는 신앙의 선물인 그 희소식을 언제나 듣고 싶어 하는데 영원하고 신성한 영실체들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선물이 보장한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의 유일한 사업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각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곧 이 각 사람이 자녀임을 의식하도록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신앙아들로 소개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강조했다. 이 두 가지 근본 계시는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그는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다. 예수의 종교는 이 세상에 증여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전적으로 기초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개인의 종교 생활에 영향을 주는 어떤 책이나 율법이나 기타 형태의 어떤 인간 조직도 남겨놓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과 개인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설립하기 위하여 왔고 이것이 언제까지나 모든 다른 인간 관계보다 우선해야 함을 분명히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긴밀한 영적 친교가 모든 연령과 모든 사회적 조건의 모든 사람에게 곧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자녀들에게 준 유일한 보상은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기쁨과 신성한 교류, 다음 세상에서는 낙원 아버지의 신성한 영실체들이 있는 곳까지 진보하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천국에 관한 교훈에서 가장 중대한 두 가지 진리라고 상기시켰던 것을 예수께서는 크게 강조했는데 그것은 신앙으로 그리고 신앙만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진지하게 인식함으로 인간의 자유를 달성한다는 것이었으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혁신적 가르침이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나타난 바로 그 진리였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모든 자녀의 마음 속에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주님은 이 사도들에게 이 세상의 전체 시대를 위한 진리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이 그의 교훈을 종종 듣고 있을 때 실제로 그의 말씀은 다른 세계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화하려고 의도한 것이었다. 그는 인생을 사는 새롭고 독창적인 계획을 본보기로 보여주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진정으로 한 유대인이었지만 이 영역의 한 필사자로서 모든 세계를 위하여 일생을 살았다. 천국의 계획을 펼쳐 보이면서 아버지를 반드시 인식하게 하려고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고 이들은 이전 시대의 대부분의 진화 종교들에게 무시당됐던 바로 그 계층이었다. 아무도 경멸하지 않았으며 그의 계획은 범세계적이었고 우주적이기까지 했다. 이런 발표를 매우 대담하고 강하게 했으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가 어쩌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유혹받을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이증여 사명을 맡게 된 것은 지구에 있는 소수의 피조물을 대상으로 본보기를 설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온 우주의 두루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하여 인생의 표준을 세우고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진리를 이 사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시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표준은 최고완벽성, 심지어 우주아버지의 최종선의 경지에 접근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물질 정신에게 영적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파송된 교사로서 역할을 하러 왔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한 일이었으며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선생이었다. 인간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보다 훨씬 효과적인 설교자였다. 예수의 설교는 강력한 웅변이나 감정적 호소 때문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인격 때문에 무척 힘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혼에게 직접 말씀했다. 사람의 영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나 정신을 통해서 가르쳤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증여되기 전에 낙원 형제인 임마누엘이 지시했던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은 어떤 면에서 높은 곳에 있는 동역자의 지시로 제한받는다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암시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는 아버지 뜻,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는 이렇게 전심으로 한 가지 목적에만 동기를 두었기에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곤혹스러워하지 않았다. 사도들은 예수의 변함없는 진절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그는 항상 어떤 인간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인간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살았다. 순전히 필사적인 어떤 영향에 지배되거나 연약한 인간적 판단에 자신을 맡긴 적이 한 순간도 없었다. 여론에 신경 쓰지 않았고 장미에 영향받지 않았다. 오해를 밝히는 일이나 허위 진술에 분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결코 아무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으며 결코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 야고보는 시발점에서 끝을 꿰뚫어보는 듯한 예수의 능력에 감탄했다. 주님은 놀라는 일이 거의 없어 보였다. 결코 흥분하거나 짜증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에게도 사과한 적이 없었다. 그는 때때로 슬픔에 젖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 모든 신성한 재능이 있었는데도 결국 그가 인간이었음을 요한은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살았으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상대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의 사생활은 아주 인간다웠으나 정말로 흠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이기적이지 않았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 예수께서 한 말씀을 많이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그의 우아한 말씀은 그들의 마음 속에 머물렀으며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한 후에 솟아나와서 훗날의 그들의 사역을 대단히 보람되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줬다. 이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던 것은 이상하지 않은데 그가 새 시대의 계획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